8월 첫 주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돌아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와 올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첫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로 연단된 뒤에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이때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하고 앞으로 있을 소망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큰 난관을 만나게 되면은 더욱 낙심하여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주변 민족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탈취했습니다. 예, 낙심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원망을 늘어놓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죄악 속에 빠져 이방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청산하고 의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명령이지만은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칭하며 빛의 자녀인 성도는 그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일어나서 빛을 발휘합니다. 어둠이 심한 곳일수록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빛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빛이 아닙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행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있는 유일한 빛이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이란 무엇입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빛입니다. 창조의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빛은 말씀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이 빛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빛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책으로 정식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주에서 떠난 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고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소년에게 달리다 품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소년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이 빛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빛을 발해야 하냐면 이 빛이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는 네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 후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움만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비롯한 자연적인 빛은 예전 그대로이지만은 하나님의 본래 빛은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심령은 인간의 심령 마음입니다. 심령은 암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빛 없는 이 세상을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빛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심령 속에 모신 사람이요 이 빛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그 빛을 발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치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이 될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실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의 죽음을 초월하여 하늘로 승천했다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는 주일이면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쉬어야 되겠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 오르고 말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뭘 위해서 있으면 나를 위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있었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0장 22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귀한 날에 성도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생활 생활을 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으며 이 어두움의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 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부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희생적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을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두움이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사람들을 가리고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포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감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갖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과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어둠을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둠 앞에 쉽게 낙심합니다. 또한 세상에 어둡다고 단식을 하면서도 빛이 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빛을 밝히려고 앞장서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영광도 우리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사야 내 빛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은 이미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그 빛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것이 문제지요.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종교는 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지언정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장롱 속에 걸어두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차려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동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 있는 인간들도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원근각제 그들의 백성을 돌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을 저절로 가득 채워주실 것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항상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에 매여 우리가 가지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심령 심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